오늘 하나님 말씀은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 찾으셔서 그것을 펼쳐놓은 다음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의 사망, 이러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망의 사망이라, 죽음, 사망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 현상 자체가 사망을 당하는, 없어지는 그때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섭리되어 있는가, 그렇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진리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두었으면 좋겠고, 영혼에 각인된 이 말씀이 우리 전체 삶을 이렇게 내비게이트 할 때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가 확실한데 그 중에 하나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필연적인 어떤 것, 죽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느낍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당시 그 순간 지배하는 생각이, 어떤 개인에게는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 좋던 시절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일까, 아니면 바로 그 순간에 아, 이제 그토록 힘들고 고난이 많았던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야 마침내 내가 원하던 그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좋은 건 많은데, 내가 가진 거 소중한 거 정말 많은데 이거 다 놓고 잃고 떠나가는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이제야 마침내 비로소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이제까지 꿈꿔왔던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정한 꿈, 그토록 기다렸던 어떤 꿈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절망적인 골목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고 이 통로를 지남으로써 영광스러운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는 도어의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에 읽었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말, 마지막 때, 종말 이런 말 들으면은 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감정에 어떤 그림이 대부분 이룹니까? 마지막 때, 종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 규모의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참사, 또는 폭력 또는 파괴, 살상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박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쉬워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게 될 때 24절을 떠올라야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때. 그때가 성경적인 의미의 마지막입니다. 탈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계, 어떤 차원을 일단락 짓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 할 때 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잠시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합,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합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의 개체가 이때까지 다른 삶을 쭉 살아오다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한 몸이 되는 것, 이때를 텔로스라고 해요. 이전의 삶, 각자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던 그 삶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남녀가 하나 돼서 결합하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graduation, 이제 끝났다라는 graduation 과정을 마쳤다라는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 commencement라는 말도 써요. 이제 공부하고 시험치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하던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끝나고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졸업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인류 역사의 다른 차원에 진입합니다. 이 진입할 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천지창조와 인류의 시작 이후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 표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대상인데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누구일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일까? 아담 이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질서가 아니라 거역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기 나오는 세 종류의 세력들의 이름, 통치라는, 권세라는, 그리고 능력이라는 영적 존재들의 이름이에요. 아르헤, 엑소시아, 두나미스. 이 보이지 않은 영적 세력들이 육을 입은 인간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불의와 죄악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그가 모든 아르케와 모든 엑소시아와 모든 두나미스를 멸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정리된 질서를 회복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과 미움과 불화와 충돌 뒤에는 이들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몸을 숨기고 배후에 역사해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근접할수록 이들은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존재를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과 생각에 배후에서 부추깁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 결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까지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후로 지금 19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시대적인 영적 전쟁 모습 심각합니다. 이들은 모습을 숨기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자행하는가를 왜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들을 차단하시고 멸하시고 그렇게 정리된 세상을 아버지께 드리는가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떼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곳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섹스 동성을 향해서 음욕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하는 시대정신의 배후에 이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형태로 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고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가 하면 이렇게 죄된 성향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개인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품기 원하시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극을 해요. 어떻게? 살인 충동이 일어날 정도의 증오심과 혐오로 이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영혼임을 포기한 상태로 적대감만 남아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에 굴복하는 그 사람 그 자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겨서 구출하려는 마음은 없는 상태로 정죄감만 정오감만 혐오감만 가득한 것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들의 배후 역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스테드패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그 담임했던 더니 로메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ay people should be put to death. 게이들은 죽여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역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합니다. 후임 목사가 젊은 목사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포기하셨다. 그들은 짐승이며 사악하고 가정스럽고 불결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이 극단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한편에서는 동성을 향한 잘못된 욕망을 자극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근데 이 모습을 숨기고 역사하는 이 영적 존재들, 이들은 모두를 무력화시킬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이 있을 것입니다. 25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역사를 철저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분의 통치에게는 한순간도 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반기를 드는 이 모든 세력들, 몸을 숨기고 인류를 속여왔던 이 모든 세력들 끝내 정리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멸망하다뇨. 사망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사망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동식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사망이 늘 최종 권위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has a final say. 그가 최종적으로 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게 거역하여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나 죽지 않을 건데 너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 나는 그 거역할 건데 라고 말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He has a final say. 그가 마지막 말을 죽음이 사망이 마지막 말을 하면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자료나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적은 책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더니도 죽음을 저항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또 어떤 방도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여러 제후국으로 흩어져 있던 거대한 중국 땅을 통치했던 그 진시 황제, 흉료족의 그 침투를 막기 위해서 1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던 정말 대단한 황제.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진시 황제, 진시 황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화폐개혁도 그 사람이 했고 도량형, 어떻게 무게 단위를 이렇게 통일하자 그것도 진시 황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안 죽는 방법이 없나. 누리는 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라고. 불로 늙지 아니하고 장생,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을 구해오라고. 대선단을 꾸려서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때가 진시 황제 47세의 일입니다.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기다리다가 50세의 진시 황제가 죽습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언도를 내리면 그게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담 안에서의 현주소였어요. 어떠한 제후국의 군주도, 제후국의 황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이 사망이 무릎을 꿇는 자취를 감추는 그 날이 도래합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잠시 지나갔지만 2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25절은 그냥 언뜻 보기에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지나가듯이 표현한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이것은요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기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약 성경 구절은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신약 기자들은 인용하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0편 가운데 한 절, 1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 지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 이 구절을 사도들이나 기자들이나 좋아했을까?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 야훼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할 때는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찌 보면은 보통 자식들, 후손들은 선조에 비해서 열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정정하시듯이 그들에게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2장에도 인용하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언급된 사실입니다. 오순절이 왔습니다. 성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놀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힘줘 외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3절의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들 누구에게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를 할지라도 이 구절을 적용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되어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느냐. 왜 그것이 핵심 구절일까? 창조주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가 이 영적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예속화되어서 신음하는 것을 긍휼히 여겼었습니다. 언젠가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자유케 하게 만들 것을 열망해 오셨습니다. 그 때가 왔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한 열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정복전쟁에 이기고 오면 그때 정복한 나라를 그를 파송했던 그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 고대사에 일반적이었는데 구약 요서서에 보면은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서와 장군 앞에 한 인물이 섭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참 많으신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다시 말해 정복전쟁을 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복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굴복시키고 때가 되면 끝내는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사망 자체를 처단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정복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죄 짓는 것을, 죄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죄된 삶에 발을 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죄의 세력을 정복하고 계신데 이 세상이 죄가 만들어낸 어그러진 그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죄를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류를 노예화하고 있는 그 과정에 내가 더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정복전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확산을 원수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거룩한 혀사용, 거룩한 행동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어느 일요일 새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데스티니가 코스모스 자체가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릅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면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주적인 규모의 사건입니다. 그때 사망했던 수억의 성도들이 사망이 손을 댈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세계에 큰 충격을 가한 우주적인 어떤 대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흐릅니다. 2000년 동안 여전히 사망은 살아 있습니다. 2000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창조 세계 가운데 이 사망이 처리가 됩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현상 자체가 자체를 감추는 때가 도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질서가 회복된 그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사망이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차원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이 지배하는, 질병이 지배하는, 연약함이 지배하는, 썩어짐이 지배하는, 미움이 지배하는, 죄악이 냄새를 풍기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가 자취를 감춘, 마귀가 자취를 감춘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망이 없는, 썩어짐이 없는 이 차원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임을 압니다. 우리의 영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의 이 내용은 아들 자신도 친히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를 표현했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대적자를 굴복시키고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킨 아들께서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 거대한 왕국을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아들은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동등 근위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치시킬 거예요. 만물이 온전한 조화와 질서를 갖게 되는 영광의 때입니다. 저는 이분 수요일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오한엽 소속의 선유형식 선교사님이 따님이 하간 예배였는데 이 선유형식 선교사님은 우리 안수집사님 고등학교 4년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 따님이 작년 말에 마기암 판정을 받고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천을 했습니다. 두 자녀가 지금 제가 알기로 5, 6살인가 남겨두고 부모보다 이 땅을 먼저 떠나는 그래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그 하관 예배 내내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강해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주제라든지 읽는 책이라든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주제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내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저 모습으로 동일하게 내가 그 과정을 거치겠구나.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다라면, 거치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는 생각을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외가 예배 중간중간에 절망 대신 어떤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그 관이 크리메이션 화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쿵 떨어질 때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생스럽게 그 몸이 피폐해가는 딸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표정에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배후에서 속이고 고통을 가하던 이 세력들은 분명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망이란 존재마저 자체를 감추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담만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역전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자세하게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충 읽으면 드는 느낌이 이야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었을까 판단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교회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그런 교회 교회가 네 개의 분파로 개바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죠. 예배 출석하기 위해서 가면 자기들끼리 아마 안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동거하는 그런 자도 있었고 형제들끼리 교회에서 어떤 다투어서 법정 송사로 지금 갈등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성찬식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질병에 든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본의 안 되는 그런 교회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은사, 영적 은사를 남용하고 자랑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득세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이용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나갈 때 고린도 교회를 보는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을 조금 멈춰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기다림이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요? 이것이 중요한가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두 번째는 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기대감이 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선명한 그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감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선명해지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 내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이 기대감이 내게 과연 있는가? 기대감이 다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확신에 찬 기대감인가?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띠고 있고 힘을 얻어가고 있는 기대감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세상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다가올 어떤 삶에 대해서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이어서 다가올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결혼을 앞두고 우리 준비해요. 개업을 앞두고 준비를 해요. 취업을 앞두고 준비를 해요. 이민을 앞두고 준비를 해요.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위해서, 우주적인 이 사건을 위해서, 나의 현실이 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나는 산 소망 가운데, 선명한 기대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저해하는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대감이, 부활의 소명이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준비 과정에 주 성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차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거대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추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